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소원하며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지혜를 얻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구하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각 가정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평안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얻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함이여,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아멘. 이제 예레미야에서 예레미야 애가로 우리가 넘어왔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된 이후에 애굽에서 눈물의 선지자 그 예레미야가 쓴 슬픔의 노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히브리어 이름도요, 첫 단어인 에카, 다시 말해서 어찌하여, 또 오호라, 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프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전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폐화가 된 예루살렘의 그 참담하고 또 황폐한 모습, 그리고 고난받는 죄인의 뒤늦은 후회 및 탄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장 전체를 4개 문단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1절부터 9절 전반까지를 보면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함락되어서 황폐화된 예루살렘의 그 비참한 참상을 함락 이전의 그 영화와 비교하면서 비교적 객관적이면서도 애절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슬프다 이 성이여로 시작하는 1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이전과 또 이제 바로 지금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 성의 성안이 적막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또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였는데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 가슴 아픈 것은 비통이 하며 눈물이 뺨에 흐르는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친구들도 다 배반하고 원수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의 비통한 현실이란 것입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되어서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리석게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문단은 9절 후반부터 11절까지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예루살렘과 그 거민에 대한 그 원수들의 잔악한 행위로 인해서 처절한 절규와 함께 하나님께 원수들에 대한 그 보응을 호소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비통과 함께 그가 절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부터 19절은요, 열방을 향한 선지자의 간증, 곧 예루살렘의 함락과 또 황폐화의 근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임을 고백하는 그런 간증을 보게 됩니다. 현재 유다가 처한 비극적 현실, 곧 예루살렘이 원수에 의해 파괴되고 백성들이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터져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의 눈물의 탄식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신을 예루살렘과 동일시하면서 예루살렘의 고통을 바로 자신의 고통으로, 그들의 죄악이 바로 자기의 죄악임을 고백하고 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아픔은요, 바로 성도의 아픔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아픔은 교회 전체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13절에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시고 또 13절에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또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또 14절에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그리고 15절에 내 청년들을 부수심이요. 그리고 마지막 15절에 처녀딸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라는 등의 비유적 표현을 통하여서 현재 유다가 처한 극한 고통의 참상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러한 고통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계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2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을 도륙한 악한 자들에 대하여 종말론적 공의의 심판을 실현해달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곡한 호소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 백성들을 그토록 잔인하게 도륙하고 조롱한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친히 멸하시어 원수를 갚아주시도록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엄정한 징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죄를 범한 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누구든지 어떠한 죄의 유혹에도 빠지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린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영적 전쟁, 악의 영들을 상대할 때 이기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성도가 연약하여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는 즉각적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 바로 통회 자복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용서를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 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역함으로 실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타락하고 여전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깊이 뉘우치는 시간을 갖도록 우리는 중보해야 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이미 주어진 영광과 번영에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도시는 솔로몬 당시만 해도요, 백향목과 황금으로 가득 차서 휘황찬란하게 빛을 발하던 도시 아니었습니까? 당시 거리에는 백성들의 축제가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또 벅찬 환희와 생기 넘치는 노래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던 그런 도시였고 또 평화의 성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은 각 나라의 우상들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여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의 영광은 쇠약이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외형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거룩은 사라지고 그 세상은 바로 더러운 냄새가 가득하게 진동할 수밖에 없는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유다 백성들은 정결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17절 후반을 보면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면 보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크게 범죄함으로 세상의 조석거리가 되었다고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신부된 백성들이 신랑 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김으로써 스스로 더럽힌 자, 다시 말해 음행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행동을 음행으로 규정짓고 그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막무가내였죠. 사실 그들은 가슴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정결케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더러운 그릇을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분인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정결한 자로서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온전히 인정이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선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깊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니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선민 이스라엘은 아버지로서의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지 못하였고요. 자신을 여왕과 같이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불순종함으로써 패역함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해 드리지 못한 죄악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큰 죄악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18절에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낮아지고 겸손해진 그 선지자의 눈물의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동일하게 인정하고 죄악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성인 것이죠. 주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의 공동체, 다른 이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고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 교만과 죄악으로 쓰러진 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중보하는 공동체,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때, 우리가 함께 중보할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18절 중반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또 20절에서는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다 라고 자신의 그 죄를, 그 공동체의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바로 자신의 반역, 자신의 죄악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참혹한 꼴로 변모한 원인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범죄에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에 임한 현재의 곤고와 슬픔이 자기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임을 그는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2절, 14절,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죄악과 잘못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고 또 심판의 막대기를 거두어 들이시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며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자신,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는 더욱더 정결해지고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1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는데 자신을 위로할 자가 없다고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지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위로는 무엇입니까?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해주고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아주 중요한 자세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그 힘을 주시는 성령의 그 충만을 덧입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사역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엄나는 세상에서 끝까지 여러분과 저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교만이 아닌 겸손한 자로 그리고 죄로 더럽혀진 자가 아니라 정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우리 자신도 강팍해졌던 마음들이 성령으로 녹아지며 눈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의지를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공동체를 살리고 아픈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또한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교회 영적인 리더 담임 목사님과 대책위원회를 위하여 더 이상 교회에 분쟁이 없고 하나님의 평강, 샬롬 그리고 부흥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밝히 비추어주시고 잃어버린 거룩성을 회복해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대적으로 죄악과 교만으로 암울할 때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꼭 필요한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또 백성들을 말씀으로 일깨우시며 찔림받게 하시고 회개케 하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겸손히 말씀을 받게 하시며 자신의 잘못은 뉘우칠 뿐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락의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속히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리더 다임 목사님과 대책위원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며 서로 세워주고 아껴주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